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이 오늘 동중국해에서 새로운 레이더 기지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최근 레이더 기지를 구축한 요나구니 섬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지인 일본명 센카쿠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에서 남쪽으로 15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이 레이더 군사기지를 통해 각종 군사 정보들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30평방킬로미터 면적의 이 섬에는 1,5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며 대부분 목축과 사탕수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파견부대와 현지 주민들은 앞으로 섬 인구를 5분의 1 정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가 일본의 군사력 확장에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다오이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인 만큼 일본의 어떠한 도발적인 행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연방검찰이 오늘 테러단체에 연루된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소는 지난주 브뤼셀 연쇄폭탄 테러로 미국인 4명을 포함한 35명이 사망한 뒤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은 야신 A와 모하메드 B, 아부바커 O로만 알려졌을 뿐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지난주 연쇄 테러에 연루됐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성명에서 네 번째 용의자는 구금됐다가 어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브뤼셀에서는 우익단체들의 이민 반대 시위가 발생해 경찰이 물대포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테러 희생자 추모 행사장에 난입해 이민 반대 구호를 외치고 과거 나치 독일 병사들의 경례를 흉내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파키스탄 동부 도시 라호르에서 어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 사망자 수가 7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가 30명 포함되어 있으며 부상자도 300명이 넘는다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부활절 행사를 위해 모인 기독교인들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오늘 오전 라호르 사건 현장을 방문해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을 비난하고 극단주의와 테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팔미라 탈환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확대 군사작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시리아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앞서 러시아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ISIL이 지난 10개월간 정념하고 있던 고대도시 팔미라를 탈환했습니다.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팔미라 탈환은 중요한 성과이자 테러와의 전쟁에서 시리아와 동맹군의 효율성이 새롭게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전투 과정에서 ISIL 반군 400명이 사살됐고 친정부군도 180여 명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전문가들이 며칠 안에 팔미라에서 ISIL이 파괴한 유물과 유적의 피해 정도를 평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멘의 시아파 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오늘 포로로 붙잡고 있던 109명의 예멘인들과 반군에 억류돼 있던 사우디인 9명을 맞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군은 성명에서 사우디인들이 어디에 어떻게 구금돼 있었는지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채 예멘인들의 경우 사우디와의 국경 인근에 억류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1년 반에 걸친 예멘 내전 과정에서는 6천여 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유엔은 지난주 예멘 내전 당사자들이 다음 달 10일부터 휴전에 돌입하기로 하고 18일에는 쿠웨이트에서 평화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린이들의 영양실조와 비만 실태가 위험 수준이라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고했습니다. 유니세프와 WHO는 오늘 발표한 공동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영양실조와 비만에 시달리는 어린이들로 인해 건강비용이 상승하면서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어린이의 12%가 과체중이었으며 같은 비율의 어린이들은 영양실조로 나타났습니다. 또 태국 역시 11% 어린이들이 비만인 반면 영양실조 어린이들도 7%에 달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의 정치, 사회, 종교단체들이 한국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총선거를 앞두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이달 말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ether the U.S. continues to insist on stringent conditions for resuming negotiations with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된 뒤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의 정치, 사회, 종교 등 각종 단체들이 한국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일제히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27일 성명을 내고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무모한 북침전쟁 책동이라며 미국과 박근혜 한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의 최고 수뇌부, 즉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무자비하게 진 뭉개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한국의 노동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미국과 박근혜 정부의 북침전쟁 도발 책동을 저지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 성전에 떨쳐나서야 한다며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북한의 대남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는 남북관계를 차디찬 얼음장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 노동당의 어용 정당으로 알려진 사회민주당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등도 비슷한 내용의 비난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군 조직이나 대남기구가 했던 북한의 대남 위협에 정당이나 사회단체들까지 일제히 나선 데 대해 김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 경쟁의 한 단면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는 뭐 지난번 3차 핵실험 때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수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체제 내부의 김정은에 대한 어떤 충성 경쟁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이런 행태가 매우 안타깝다며 결국 북한과 지도부의 수준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정당과 사회단체 이름에 이런 비난 성명을 낸 데 대해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해 남남 갈등을 최대한 부추기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입니다.
지금 총선 분위기 속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단체가 한국에 있는 그 야당이나 국민들이 정부에 압박을 넣어서 대북 정책을 바꾸도록 해라. 결국은 총선에 있어서의 어떤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고 하는 선전전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의 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를 겨냥한 비난전에 나선 것은 총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돼가는 양상입니다.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은 앞서 26일 한국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낙선투쟁 구호를 발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단재 민족민주전선은 이른바 전체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내고 한국의 이번 총선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역사의 날로 만들자고 선동했습니다.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남 갈등을 유도해서 야당에 유리한 총선 국면을 유도하려면은 북한이 무력 시위나 아니면 군사적 위협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가지고 야당이 박근혜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하려고 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봅니다.
김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총선 기간 동안 한국과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나 핵 또는 미사일 실험과 같은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쉽게 저지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5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외교를 가속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오늘 박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 환영 리셉션과 업무 만찬에서 북한 핵개발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테러 분자가 핵물질이나 핵시설 등을 악용하는 테러에 대응하는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회의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이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가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 안팎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것인지 지금처럼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오는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가 미국 정부의 북핵 문제 해법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2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관한 전화 간담회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엄격한 조건을 고집해 나갈지 긴장 완화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방지를 위해 대화 재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설지를 결정하는 흥미로운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ether the U.S. continues to insist on stringent conditions for resum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특히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핵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 간 비공식 면담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도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육자회담 재개 등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과 한국 등 미국이 강경한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나라들의 의견 사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중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들은 미한일 3국이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4차 핵안보 정상회의는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후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각국이 강력한 제재안을 시행한 뒤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안보리의 새 대북결의 2270호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넘어 전반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 기존의 제재들을 넘어선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결의안 채택에 중국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향한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resolution really indicates the depth of Chinese anger and frustration with Kim Jong-un. And it sends a strong message.
하지만 북한은 이런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이란처럼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이 추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세를 낮출지 아니면 추가 핵실험으로 도발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에선 한국과 일본, 중국이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재처리 문제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등 테러 조직으로의 핵물질 유입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했습니다. 천일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4일 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보리 3월 의장국인 앙골라의 이스마엘 가스파르 마르틴스 대사는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내년 4월 24일까지 연장됐으며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각각 8월 5일과 내년 2월 1일까지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안보리에 제출해야 하는 날짜는 내년 3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결의안은 이와는 별도로 대북제재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위원회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1년 단위로 안보리에서 임기를 연장받고 있습니다. 이번 임기 연장은 6번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와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이 지난 2월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북한이 여전히 군 수용 물자를 수출입하고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의 군사 교관 등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지금까지 42개 나라만이 지난 2013년 대북결의 2094호와 관련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하면서 회원국들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천일규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에 군사적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차기 다연장 로켓 천무 등으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천무를 운용하는 부대를 방문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군당국이 계속되는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화력전 개념에 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차기 다연장 로켓 천무 등으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무는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된 다연장 로켓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실전 배치됐으며 최대 사거리 80km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진지를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8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ISR 자산이라든가 무인 정찰기 그리고 아서케이 등과 같은 대포병 레이더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을 해서 감시 체계를 구축을 하고 또 발전시키고 있고 또 우리가 천무라든가 에이테킴스 와 같은 지대지 능력과 그리고 슬램 ER과 같은 공대지 능력 등을 통합해서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그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한 동맹의 맞춤형 억제 전략과 포괄적 미사일 대응 전략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2020년대 중반까지 킬체인과 KAMD 구축이 완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28일 다연장 로켓 천무의 운용 부대를 찾아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서울 불바다 위협과 최후 통첩장 발표 등 군사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에게 도발은 곧 자멸이라는 걸 인식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이 천무 대대를 찾아 만반의 대비태세를 주문한 건 북한이 최근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을 강화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6일 장거리 포병대의 최후 통첩을 발표한 데 이어 27일 개별 군부대의 전투 대기 상황을 전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소형화, 정밀화된 핵무기 등 전략군의 강력한 타격수단이 한국과 미군기지, 그리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물리적으로 없앨 발사 대기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 당시 첫 입성한 105 탱크 사단과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인민군 2군단이 현재 청와대와 서울을 조준하고 있으며 서남전선 장제도와 무도의 포병들은 연평도 불바다를 서울 불바다로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북한군이 24일 한국 청와대와 서울 시내 정부 시설을 겨냥해 진행한 장거리 포병대 훈련 동영상을 20분가량의 기록 영화로 만들어 27일 방영했습니다.
마이거 쌓인 승로와 전로를 펼쳐 청와대와 서울시 안의 괴뢰 반동 통치 기관들을 가상한 목표들을 무자비하게 불마당질을 해버리는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부대 훈련 시찰 영상을 사흘 만에 기록 영화 형태로 공개한 건 다소 이례적입니다. 그동안은 보통 한두 달치 영상을 모아 방송해왔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의 설명입니다.
자신들의 그 선전선동 공세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인데 뭐 지금 그 정도 위협을 안 하고서는 김정은이가 위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대외부용보다는 사실 내부용이 더 강하고 또 김정은이 와서 목을 자르겠다 그러니까 군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부가 이제 과잉 충성으로 그런 액션 플랜들을 하죠. 뭐 일종의 충성 경쟁이라고도 봐야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 25일 모두 4개 면을 할애해 서울 시내를 겨냥한 장거리 포병대 훈련 사진 41장을 게재하며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열릴 7차 노동당 대회에 앞서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자신이 이를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15일 미사일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핵탄두 폭발 시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핵 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3일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하며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항상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9일엔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11일에는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1인 독재체제인 북한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명령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수령제 국가에서 수령의 말은 곧 법이거든요.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자기 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할 길 가겠다는 거겠죠. 일단 자기들이 목표한 그 핵 보유국으로서의 핵 능력은 충분히 고도화 시켜놓은 다음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협상을 하든 뭘 하든 하겠다는 거겠죠.
실제로 북한은 언제든지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지난 18일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북한이 당장이라도 5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말입니다.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실험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로 핵무기 체계의 완성을 꼽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이후 6차례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례 핵실험을 통해 상당한 핵능력을 습득했습니다. 다만 핵무기 소형화와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5차 핵실험을 통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완성하려 한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래리 닉시 객원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And he is ordering his scientists and technicians to speed up the work on developing.
한국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자신들의 핵무기 체계가 완성됐음을 과시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북한은 아직 소형화 기술이 아직 안 돼 있고 또 탄두 재기체를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 ICBM급 핵탄도 미사일은 보유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하고 하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젊은 김정은이가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다 보여주지. 아마 이런 젊은 김정은의 통치 행태와 같이 맞물려서 지금 북한의 행태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실시 시기에 대해 닉시 연구는 5월 초로 예정된 노동당 대회 무렵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nuclear test taking place around the time of this party workers party.
김진무 박사도 5월 노동당 대회를 전후한 시기가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월 15일에 할아버지 생일보다는 당대회라는 어떤 자기 업적을 부각할 수 있는 시점이 핵실험이라든가 어떤 기타 어떤 그런 것들이 김정은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할아버지 생일보다는 아마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 지도력을 과시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그런 걸로 삼기 위해서 조금 더 4월 말이나 5월 초에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반면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당대회 이후 평화협정을 둘러싼 대화의 추이를 지켜본 뒤에 핵실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단은 당대회를 거친 다음에 피스 평화적 시그널을 한번 보내보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 평화체제 이 소위 그 동시 논의에 대한 것을 북한이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 여하에 따라서 아마 결정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이 정권의 명운을 건 도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제재 결의 22701을 채택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이 평양에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지금 그 5차 핵실험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핵탄도 미사일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을 할 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면 할 수가 있고 또 중국의 시진핑 정부 입장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해질 가능성도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즉각 소집돼 한층 강화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유엔의 대북 사업에 미화 2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영양과 보건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가 올해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과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보건 사업에 각각 미화 150만 달러와 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25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캐나다 정부가 지난 1일 이같이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의 프랑스와 라살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원은 국제인도주의기구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사 대변인에 따르면 캐나다는 2005년부터 지난 11년간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에 미화 2,17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식량계획에 미화 160만 달러를 지원해 어린이와 임산부, 수임모 등 북한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니세프에 55만 달러를 지원해 영양실조에 걸린 5살 미만 어린이 13,000여 명을 치료하고 490만여 명에게 필수미량 영양보충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캐나다 등 각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북한 현지 공장에서 영양강화식품을 제조해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대북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실케버 세계식량계획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당초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 내 87개군 220만여 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목표액으로 1억 9,600만 달러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23일 현재 모금액은 1억 210만 달러로 목표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시케버 대변인은 오는 6월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12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도 올해 초 공개한 2016 대북지원사업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대북사업에 1,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85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 취약계층에 미량 영양 보충제를 지원하고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50만 달러를 투입해 한 살 미만 영유아 37만여 명과 임산부 37만 2천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2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50만여 명에게 1년에 두 번 구충제를 나눠주고 6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70만여 명에게 비타민 A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올해 초부터 25일 현재까지 유엔과 각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은 1,4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새 결의안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키스아퍼 대사가 24일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퍼 대사는 회견에서 이번 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The council did indeed speak by consensus. The council made clear that it is unacceptable fo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이사회가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계속되는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한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퍼 대사는 중국이 결의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마저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별도의 독립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도록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resolution should be a clear signal to leaders who rule with impunity that they will ultimately
인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퍼 대사는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 특히 고위 지도자들의 책임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 외교부의 조이스 애널레이 부장관도 24일 유엔 인권이사회를 결산하는 연설에서 이사회가 다시 한번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애널레이 부장관은 특히 북한의 인권 침해 초점을 맞출 전문가 그룹의 신설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에 계속 중점을 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널레이 부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의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24일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파키스탄의 한 공원에서 어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으로 7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시리아 정부군이 고대 도시 팔미라를 10개월 만에 탈환한 소식, 또 동남아시아 어린이들의 영양실조와 비만이 위험 수준이라는 소식과 미국 공화당 경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 밝힌 외교 정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파키스탄 테러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파키스탄 북동부 펀잡주의 주도인 라호르의 한 공원에서 어제 자살폭탄 테러 공격이 벌어져서 70여 명이 숨지고 3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 테러가 발생한 곳은 라호르 도심의 굴시안의 이크발 공원인데요. 이 놀이기구가 많아서 평소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이번 사상자도 대부분 어린이와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또 주로 어린이들이 노는 공원을 노렸다는 점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네.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졌습니까?
예, 파키스탄 언론들은 어제 이 테러범 한 명이 공원 입구에서 자폭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의 분파인 자마투 아흐랄이 이번 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성명에서 부활절 행사를 하던 기독교도를 공격했고 자신들이 라호르에 입성했다는 걸 알리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기독교도의 행사를 노렸다는 이야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가 이 기독교 최대 축일인 부활절이었는데요.
예.
예, 테러 공격이 발생한 공원에도 이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평소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테러 현장은 희생자들의 시신이 널려 있고 이 부상자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아주 처참한 모습이었는데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서 이 수십 대의 구급차로도 모자라 이 택시와 오토바이로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 폭발이 워낙 강력해서 공원에서 좀 떨어진 건물의 창문까지 부서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을 텐데요.
네.
이 파키스탄 총리가 테러범들을 반드시 잡아서 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했다고요.
예, 나와즈 샤리프 총리가 오늘 오전에 이 테러 공격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서 비통해하면서 민간인들을 공격한 테러범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극단주의와 테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 역시 국제사회도 이번 공격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죠?
예, 무고한 민간인, 그것도 이 소수계인 기독교 어린이와 여성들을 노렸다는 점에서 강력한 어조로 비난하고 있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이번 공격을 가장 비겁한 테러로 규정하고 이 파키스탄 당국과 테러 척결을 위해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예, 또 인도 정부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직접 이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애도를 표했고요. 테러 대응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테러를 강력히 규탄했고요. 가톨릭 교황청은 이번 공격이 기독교 소수자를 겨냥한 광신적인 폭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파키스탄은 이슬람 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독교도는 좀 소수죠.
예, 전체 인구의 97%가 이슬람 교도로 알려져 있고요. 기독교도는 예,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쳐도 2%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
예, 한편 프란치스코 로마 교황 가톨릭 교황이 이달 초에 이 샤리프 총리의 방문 초청을 받아들여서 이 앞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이 파키스탄은 이미 올해 들어서 여러 차례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가 발생했었죠.
예, 지난 1월에 이 북서부 카이바 파크툰구 또 차르사다 대학교에서 이 총격 테러로 20여 명이 숨졌고요. 지난 연말에도 여러 건의 폭탄 테러로 수십 명이 사망했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자국 내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또다시 폭탄 테러 공격이 발생한 겁니다.
네,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ISIL이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팔미라를 탈환했군요.
예, 지난 24일에 이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서 팔미라에 진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사흘 만인 어제 시리아군이 팔미라를 완전히 탈환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팔미라를 점령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네, 이 시리아군으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리아 정부군이 처음으로 이 ISIL이 점령했던 주요 도시를 탈환한 건데요. 따라서 의미가 더 큽니다. 또 ISIL의 심장부인 라카를 향해서 진격할 수 있는 요충지라는 점에서도 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팔미라는 시리아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이 도로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팔미라 탈환이 아주 중대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도 이 팔미라 탈환 소식을 아주 크게 환영했군요.
예, 크렘린궁은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사드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이 시리아군이 팔미라를 테러 분자들로부터 해방시킨 데 대해서 직접 축하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이후에 이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사 개입을 했는데요.
네.
예, 이달 초에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대표들이 휴전에 돌입하면서 일부 병력을 철수하긴 했지만 ISIL 등 이 테러 세력을 겨냥한 공습 작전은 계속 수행 중입니다. 특히 시리아군의 이번 팔미라 공격을 앞두고 지난 며칠 동안 이 팔미라 그리고 주변 지역의 ISIL 시설을 집중 공습했었습니다.
네, 당초에 ISIL이 거세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흘 만에 팔미라를 완전 장악하게 됐으니까 조금 빠르게 공략을 했군요.
예, 그렇죠. ISIL은 이 시리아군과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민병대의 강한 압박에 밀려서 이 팔미라 동쪽으로 퇴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시리아군은 물론이고 시리아 현지 소식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ISIL 대원 400여 명이 사망했고요. 시리아군과 민병대 병력도 180명 정도 사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팔미라 주민들은 이 시리아군의 탈환 작전에 앞서서 이 상당수 이미 도시에서 빠져나간 걸로 알려졌는데요. 민간인의 피해 규모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팔미라는 당초 고대 문명의 유적지로 알려져 있고 또 ISIL이 우상 숭배라면서 2000년 역사 유적들을 파괴하는 장면들을 공개했기 때문에 더욱더 알려지기도 했고 또 우려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네.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 알려졌나요?
예, 시리아 당국자가 이 언론에 일부 피해를 제외하면 훌륭한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구체적인 상황을 밝힌 건 아닙니다. ISIL은 앞서 이 유네스코 지정 이 세계문화유산인 고대 사원과 조각상들을 폭파하는 모습을 공개했었는데요. 시리아 관영 언론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며칠 안에 이 팔미라에서 ISIL이 파괴한 유물과 유적의 피해 정도를 평가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ISIL이 시리아와 이라크의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라크에서도 역시 시리아처럼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죠?
예, 이라크에서는 미군 주도의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정부군이 최근 ISIL을 압박 중인데요. 지난 주말에 이라크 북부 최대 도시이자 이라크 내 ISIL의 거점인 모술 탈환 작전에 나섰습니다. 앞서 미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ISIL은 한때 장악했던 지역 중에 이라크에서는 40% 정도, 그리고 시리아에서는 20%를 상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와 비만의 정도가 심각하고 위험 수준이라는 경고가 나왔군요.
네,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가 오늘 발표한 공동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최근에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빈곤층의 영양실조가 심각하고요. 또 반면에 비만 어린이도 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의 건강도 문제지만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이 보건 비용의 급증이라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저희 어느 정도 심각한 걸까요?
예,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 어린이들의 12%가 과체중이었는데요. 같은 비율의 어린이들이 또 반면 영양실조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태국 역시 11%의 어린이들이 비만이고요. 영양실조 어린이들은 7%에 달했습니다. 이런 영양실조와 불균형은 성장 발달에도 문제가 되고요. 어린이 질병 발병률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그동안 쭉 나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영양 문제는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 보고서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가 늘면서 빈곤층에서 계속 영양실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만이 늘어난 데 대한 이유로 저렴하지만 칼로리는 높고 몸에는 좋지 않은 식품 섭취가 많아진 점을 꼽고 있는데요. 따라서 당국이 이런 음식을 규제하고 빈곤층에 대한 영양 지원을 늘릴 걸 권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은 미국 공화당은 현재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최근 뉴욕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외교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후보는 동맹국들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교 정책에 따른 미국의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동맹국들이 이를 나눠줘야 한다는 게 이번 인터뷰의 골자입니다.
네, 트럼프 후보의 이런 발언은 앞서 여러 차례 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이번에 구체적으로 좀 무슨 이야기를 더 했는지 살펴보죠.
예, 먼저 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언젠가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이 안보에 불안감을 느끼고 핵무장을 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국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앞서 트럼프 후보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이 좀 더 내야 한다 이런 그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만약 한국과 일본이 분담금을 늘리지 않는다면 이 주둔 병력을 철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혼자서 이 수십억 달러를 부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중국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하면서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면서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죠.
예, 그랬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인 힘이 대단하면서 이 교역을 이용할 뜻을 내비쳤는데요.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교역에 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중동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죠?
예, 미국이 엄청난 돈을 쓰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그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이 ISIL의 격퇴를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지상군 파병을 거부한다면 두 나라로부터 석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된 뒤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와 평안 남북도, 함경 남북도에서 5mm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고 함경북도 지방에서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5도, 남포 최저 8도에서 최고 15도, 신의주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5도, 강계 최저 2도, 최고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7도, 최고 11도, 개성 최저 6도, 최고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15도, 해산 최저 0도, 최고 10도, 원산은 최저 8도, 최고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 0도, 최고 6도, 선봉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4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메일, 즉 전자메일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분께 직접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소식,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받아보시려면 미국의 소리 한국어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뉴스레터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미국과 한반도 소식은 물론 전세계 다양한 읽을거리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뉴스레터.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이 오늘 동중국해에서 새로운 레이더 기지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최근 레이더 기지를 구축한 요나구니 섬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지인 일본명 센카쿠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에서 남쪽으로 15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이 레이더 기지를 통해 각종 군사 정보들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30평방킬로미터 면적의 이 섬에는 1,5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며 대부분 목축과 사탕수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파견부대와 현지 주민들은 앞으로 섬 인구를 5분의 1 정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가 일본의 군사력 확장에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갸오이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인 만큼 일본의 어떠한 도발적인 행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연방검찰이 오늘 테러단체에 연루된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은 야신 A와 모하메드 B, 아부바커 O로만 알려졌을 뿐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지난주 브뤼셀 연쇄 테러에 연루됐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성명에서 네 번째 용의자는 구금됐다가 어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브뤼셀에서는 우익단체들의 이민 반대 시위가 발생해 경찰이 물대포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테러 희생자 추모 행사장에 난입해 이민 반대 구호를 외치고 과거 나치 독일 병사들의 경례를 흉내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파키스탄 동부 도시 라호르에서 어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 사망자 수가 7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가 30명 포함되어 있으며 부상자도 300명이 넘는다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부활절 행사를 위해 모인 기독교인들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오늘 오전 라호르 사건 현장을 방문해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을 비난하고 극단주의와 테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미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이번 테러 공격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에서 56년 만에 민주정부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군부의 정치 개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미얀마 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참모총장은 어제 행정수도 네피도에서 행한 군인의 날 기념연설에서 미얀마군은 국가 통합 세력이자 헌법 수호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흘라잉 참모총장은 비록 군부가 정부와 협력해왔고 지난해 11월 역사적인 총선거에서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승리했다 하더라도 아직 군부가 정치권에서 물러날 때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흘라잉 참모총장은 그러면서 미얀마군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앞으로도 정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군인의 날 행사에는 만여 명의 군인들이 시가 행진을 벌이는 등 다채롭게 진행된 가운데 군과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지만 수치 여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팔미라 탈환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확대 군사작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시리아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앞서 러시아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ISIL이 지난 10개월간 점령하고 있던 고대 도시 팔미라를 탈환했습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팔미라 탈환은 중요한 성과이자 테러와의 전쟁에서 시리아와 동맹군의 효율성이 새롭게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전투 과정에서 ISIL 반군 400명이 사살됐고 친정부군도 180여 명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의 시아파 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오늘 포로로 붙잡혀 있던 109명의 예멘인들과 반군에 억류돼 있던 사우디인 9명을 맞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군은 성명에서 사우디인들이 어디에 구금돼 있었는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멘인들의 경우 사우디와의 국경 인근에 억류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1년 반에 걸친 예멘 내전 과정에서는 6천여 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